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몸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찬양과 기도로 하루의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내 삶의 모든 날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항상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 살기 참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불어닥치는 풍랑에 살아내는 것도 참 버겁습니다. 이제는 풍랑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어쩌면 그렇게 약한 곳만 골라서 때리는지 한 번도 익숙해질 틈이 없고 여유를 부릴 틈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버티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지쳐가는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그 평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안임을 믿습니다. 모든 풍랑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만 가득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님을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라기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이 사회와 세상에 그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이 시대와 사회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을 섬기며 사회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의 빛이 되어 빛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여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모든 행사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영유아부부터 교육부, 대학부와 청년부, 청년플러스까지 그리고 여전도회에 이르기까지 이 여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행사들을 지켜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안에 한 공동체됨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 모든 준비의 자리부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와 상황에 맞는 도구를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너무 오랜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함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그리고 신앙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렵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세워주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 여름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물으며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전달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셔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 모든 조건을 넘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 플러스도 도시의 어부라는 타이틀로 이번 7월과 8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도시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40대 청년들에게 더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으며 지금 이때에 자신에게 주시는 삶의 목표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독신이 많아지고 결혼이 늦어지고 인생의 길이가 늘어나는 이 시대 속에 40대 미혼이라는 상황에 주눅들거나 움츠러들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을 향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더욱 당당하고 힘있게 주님을 위해 다름질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40대 미혼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며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이들 또한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 플러스의 성장과 성숙이 성도로서 세상을 섬겨야 하는 또 하나의 모습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길도 열어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모든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모자란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길로 온전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방향과 목표로 인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 발걸음을 떼는 것이 두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이 보이지 않아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 헤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갈 줄 아는 이들로 세워주옵소서.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나를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뜻대로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인도해감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의 삶에 맛보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다윗이 굴에 있었던 때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두 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둘람굴이고 하나는 엔게디굴입니다. 엔게디동굴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기보다는 옷자리 끝만 베어냅니다. 그래서 굴에서 나온 이후에 사울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신을 놓아줄 것을 요청했던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던 것을 한번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않게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물론 사울왕이 이 일 후에도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이후에도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보자면 엔게디 동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머물렀던 또 다른 동굴은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기 시작했을 때 머물렀던 곳입니다. 요나단을 통해 사울 왕의 마음을 확인한 후 다윗은 도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처를 삼았던 곳이 바로 아둘람굴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소식이 주변에 퍼졌고 다윗의 형제들, 부모들, 가족들까지 이곳으로 피신을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는 그곳에서 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약 400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아둘람굴로 이동하던 길에 놉이라는 지역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고 다윗이 무찔렀던 골리앗의 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렇게 조금은 자신을 향한 따뜻한 도움의 힘을 얻은 그런 다윗은 그 길로 가드 땅 아기스 왕에게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윗은 일생일대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기스 왕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놈같이 행동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렇게 정말 간신히 목숨을 구한 다윗은 아둘람굴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간신히 아둘람굴에 머물면서 자신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나마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 여유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들려오는 소식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낙담하게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직접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들었던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종을 시켜 아히멜렉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히멜렉만 죽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도왔다는 이유로 마을 전체를 없애버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도벨 제사장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간신히 도망을 쳤고 그는 곧바로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 때문에 마을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에게 떡 한 조각 주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절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가 움직이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든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 자신도 누구에게든 말을 걸 때는 그가 자신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감옥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심한 고립이 어디 있을까요? 그 누구도 나에게 마음 편하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나 또한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을 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손 내밀지 않을 뿐 아니라 나 또한 그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정말 감옥입니다. 이게 감옥입니다. 눈에 보이는 단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감옥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오늘 본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정말 원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속상함이 아닙니다. 성경 번역에 따라 이 단어는 불평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환이라는 단어도 단지 걱정거리라는 말을 넘어서 고통과 아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토하는 행위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속상하다는 겁니다. 다윗 왕과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화가 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겪게 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따지듯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때를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내가 숨이 넘어갈 듯 허덕일 때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때에도 자신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과 신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그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3절 후반절과 4절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어쩌면 다윗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이 미친놈처럼 행동해야 했던 가드 땅 아기스왕을 떠올렸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자신을 향해 시퍼런 칼을 휘두르고 있는 사울 왕을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나마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나단을 떠올리며 속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었다가 목숨을 잃은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마을을 떠올렸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 외에도 지금도 선한 마음으로 자신을 도와주었다가 고난받고 있을지 모르는 수많은 이들을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한 올무는 더 커지고 있었고 자신을 변호한 이들은 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손길은 더 많아졌고 자신을 안다고 대답할 이들은 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또다시 한 번 더 모범 답안을 제시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로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 표제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마스길이라는 것은 시편 전체에서 13편의 표제에 나오는데요. 이 뜻이 교훈시 혹은 지혜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이 시를 다윗은 지혜의 시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탄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리고 이후에 이 시를 기억하며 읊조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교훈을 이 시에서 얻었을까요? 이 시가 다른 시들과 무엇이 다르길래 어떤 차이가 있길래 다윗은 이 시에 교훈시라는 표제를 붙였을까요? 그렇다면 성도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새롭게 깨달으셨습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혹은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고민하게 된 것이어도 좋습니다. 혹은 지금은 딱히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이 안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물려주고 싶은 신앙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 그 의도 한번 고민해 보며 오늘 본문을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하루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헤아려 가는 말씀과 함께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